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입니다.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팟캐스트를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팟캐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설명드릴게요.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에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바로 팟캐스트를 녹음할 수 있는 제작 툴을 제공합니다. 배경음악, 전환 효과음, 그리고 자동으로 음질을 향상시키는 기능 등등 한 곳에서 녹음부터 편집까지 팟캐스트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여러분의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를 통해서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여러 다른 플랫폼에도 한 번에 배포하고 한 곳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다운로드 받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학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득공이에요. 이 양반은 뭘 하신 분이냐면 발해 역사를 총정리했어요. 발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발해가 그 약간 포지션이 애매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저걸 우리나라 역사로 봐야 되는 것인가. 뭐 고구려 유민이 만든 나라란 건 알겠는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 대부분은 말갈족들이고 뭐 하니까 이걸 우리나라인가? 외국으로 봐야 되나? 했는데 유득공이란 분은 무슨 헛소리냐. 발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다.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발해고라는 책을 씁니다. 발해의 역사서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발해 역사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거든요. 발해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니까. 그리고 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쓴 이후부터는 명백하게 발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다. 라는 것이 이제 딱 명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덕문 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덕무. 이덕무의 그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덕무는 별명이 간서치였어요. 건강 검진할 때 나오는 간수치가 아니라 간서치. 볼간 책서 바보치. 디디디디디디. 책만 보는 바보예요. 이덕무 선생이. 물론 뭐 저 썬킴도 간서치지만 여러분들의 간수치는 몇 나옵니까? 항상 책에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정말 밤이고 낮이고 책만 봤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규장각에서 이덕무 선생님이 뭐 했냐면 출판 사업을 주도합니다. 책을 만들어요. 이 이덕무 선생님이 책을 만들 때 기본 정신은 뭐냐면 옛 것을 본받아가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이거예요. 그 옛 것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였어요. 이런 어마무시한 어벤져스, 실학자 어벤져스를 규장각이 딱 앉혀놓고 정조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서자 얼자로 만들어진 어벤져스, 너희들은 조선 개혁의 어벤져스들이다. 이 나라, 민국, 조선민국,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내놓도록 하여라. 라고요. 그러면서 정조는 청나라, 솔직히 정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나라였거든요. 오랑캐 나라지 않습니까?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학자들과 왕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조선에 있는 유학자들이 소중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쓸데없는 말이죠. 뭐냐면 우리 조선이 작은 중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중국 대륙에서 중화는 사라졌잖아요. 왜? 여진족의 오랑캐의 청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중화 명나라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대중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들 조선은 바로 이 대중화의 대를 이은 소중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조는 이걸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청나라 문명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배우자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실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학자들을 다 중국으로 가서 보낸 다음에 견학을 시켜요. 가서 보고 오라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양반이지 않습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 박지원 선생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죠? 열하 일기라는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당시 이제 그 1700년대, 1800년대 중국 문화, 사람들이 뭐 먹고, 뭐 살고, 어떻게 살고,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이 박지원 선생님께서 중국을 언제 갔냐? 1780년, 그러니까 정조 4년 차죠? 요때 중국 청나라의 황제가 건륭제라는 황제였는데 70살이었어요.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생일 축하 사절단이 또 조선에서 가야 돼요. 이 사절단에 꼽사리 끼어서 갑니다. 정식 사절단은 아니었어요. 자기 사촌형이 정식 사신단이었는데 거기 형 이번에 중국 간다면서 나도 좀 가자 형. 어? 가서 좀 나 배울 게 나 관심 많거든. 알았어야 가자. 그래서 사촌형 따라서 묻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륭제 70살 생일 파티에 베이징으로 가는 사절단을 따라갑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근데 왜 책 제목이 열하일기냐? 베이징에 갔어요. 한 두 달 걸려가지고 걸어갔죠. 비행기가 없으니까. 갔는데 황제가 황궁에 없어. 뭐야 이거.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황제 짜이날 어디냐 물어보니까 잠깐 지금 열하에 있는 여름 산장에 놀러 갔대요. 열하가 도시 이름인데 지금 현재 도시 이름은 승덕이란 도시예요. 여기에는 여름 산장에 놀러 갔다. 여기에 또 회의가 벌어집니다. 사신들끼리. 자, 지금 황제께서 베이징에 없고 지금 이제 열하에 가셨다고 하는데 어쩌지? 그냥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안 오면 조선 갈까? 아니면 우리 열하 갈까? 거기 가서 우리 또 인사드릴까? 가자. 유턴. 열하가 그러니까 베이징 우리나라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중간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이징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가야 돼요. 가요. 거기서 건륭제를 만나고 생일 선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파티에 참석을 했던 이런 여정을 그린 일기가 열하 일기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사신단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 넘는 순간부터 압록강 꼼꼼하게 다 적어요. 이 사람들은 뭘 먹고 뭐 공부하고 어디서 뭘 사 먹고 무슨 뭐하고 다 적어요. 음식 뭐 먹고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동네마다 이 동네에 정말 글 잘 쓰는 사람이 있다 소문이 나면 그 집에 가서 물론 말은 안 통하니까 필담으로 샥 하고 저는 그 열하일기를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그 인상적이에요. 뭐냐?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